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3절, 7절에서 13절만 하겠습니다.
사대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해서 보내어라. 하나님의 일곱 명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네, 오늘 사부 예배는 이제 소아시아 일곱 교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교회인 사대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이야기를 다룹니다. 교회여 깨어나 열린 문으로 나아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였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사랑을 잃었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타협을 하기 시작한 교회고 진리를, 그 다음에 이 두아디라 교회는 세속화된 교회라면 사대교회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였습니다. 톰 레이너라는 분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에 죽은 교회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과거가 영웅이다. 과거의 영광이 취해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어떤 가장 뜨거웠던 때를 우상화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방식과 전통, 거기에 어떤 집착을 하다 보니까 점점 죽어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지역사회를 외면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외부인에게 배타적인 그들만의 교회, 자기들만 안전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죠. 교회가 예산을 내부적으로만 쓰고 섬교회 지역사회에 변화하는 필요에 부응하거나 소통하는 데 실패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관련해서 예산이 내부로 향하게 되고, 네 번째, 지상대 위임령의 누락과 망각. 그 교회는 증언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제자 삼으라는 교회의 핵심 사명이 무시되거나 형식적으로는 언급은 되지만 성도들은 자신들의 이 삶을, 편안한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불편한 삶에 대한 메시지나 도전이 오게 되면 그것을 피하고 원치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목회자의 재임 기간이 짧다는 데 있습니다. 목회자가 자주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새로운 목회자는 무엇인가 변화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도를 하다가 자신도 바뀔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교회를 운영할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교회는 서서히 죽는 것이죠. 여섯 번째, 교회가 함께 거의 기도하지 않고, 일곱 번째, 명확한 비전과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교회가 죽은 교회,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요소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어서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교회를 쇠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마치 이 물통에 이제 그 솥 안에 개구리가 천천히 물을 끓이면 처음에는 다다다다 이러다가 나중에는 점점 죽죠. 언제 죽는지도 모른 채 죽어가는 것처럼 그런 교회도 자기가 언제 교회가 죽어가는지도 모른 채 사대교회처럼 영적으로 죽은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사대교회는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가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는 겁니다. 즉 밖에서는 어떤 명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 그 교회 살아있는 교회지, 아, 그 교회 좋은 교회지 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명성과 칭찬, 입에 오르내리는 교회인데, 그러나 실상은 죽어있는 교회가 사대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는 치열한 영적 전쟁과 전투를 잊어버린 군인, 그 군인은 싸워야 되는데 싸움을 원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려 하지 않는, 그래서 어떠한 긴장도 어떠한 다툼도 생명도 없는 교회. 그래서 그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 너는 죽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이 사대교회에 대한 평가를 들을 때 이것이 혹시 우리에게 하시는 주의 말씀은 아닐까. 아, 참 저 사람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지, 아유 그 집사님 아유 열심히 하셔 라고 하는,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은 있어요. 아유 그분은 권사님이야, 장로님이야, 목회자야 라고 하는 타이틀은 있는데, 그러나 실상은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사대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죽게 되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이제 오늘 뮤지컬에서 본 것처럼 이 사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인가 위험을 감수한 일을 피하려 했다는 데 있습니다. 아, 이거 하게 되면, 전도를 하게 되면, 아,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잖아. 거부하는 사람이 있잖아. 우리가 선교를 나갔다가, 아, 무슨 일이 터지면 어떡해. 안전하게 하자, 안전하게. 그걸 피했다는 것,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실제로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핍박이 있었던 지역과는 다르게 이 사대 지역은, 이쪽 지역은 핍박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즉 안락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핍박하는 환경이 좋습니까? 아니면 핍박이 없는 환경이 좋습니까? 어려운가요, 여러분? 자, 핍박, 우리 북한으로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중국으로 보내드릴까요? 아, 핍박 없는 환경이 당연히 너무 좋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이 때로는 그 안락한 환경이 그 영혼을 서서히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삶에 문제가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치열한 전투가 없어요. 주님께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 보지 않아도,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영적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대교회가 죽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너무 비슷해진 나머지 별로 차이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실 이제 사대교회가 죽었다라고 했을 때에 뭐 이런 이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말씀한 것도 있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뭘 본 것이냐면, 주님께서 여러분 여기 이제 요한계시 시작할 때 일곱 교회는 일곱 촛대다. 그러니까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촛대입니다. 촛대는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교회는 복음을, 기쁜 소식을 증거함으로써 세상의 빛을 증거하라고 부름받은 존재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죽었다는 것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사대교회가 죽었다는 이유입니다. 자, 계시록 3장 2절 보십시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죽어가고 있답니다. 나는 너의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have found your deeds unfinished. 너의 행위가 뭔가 하다가 말았다는 거야. 미완성이라는 겁니다. 뭔가 봉사도 하고 뭐 예배도 준비하고 했는데 하다 말은 뭘 하다 말았냐면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촛대라고 하는 증언하는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고 그저 우리끼리 좋고 그저 우리끼리 예배하면 좋은 거기에 만족한 것은 unfinished, 미완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보시기에 사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너가 지금 가다가 말았다, 거기에서 뭔가 멈추었다, 생명력이 없구나, 일상적인 종교 의무는 지켰을지 모르지만 정말 너희가 위험을 감수하고 이 갈등을 감수해서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너희가 피하려 하는구나라고 하면서 너희의 심장 박동이 사실상 멈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제 과거에 이 사대 지역이 난공불락의 어떤 그런 사대성이 있었는데 경계를 소홀한 탓에 나중에 두 번이나 기습을 당해서 함락을 당했습니다. 자, 경계를 소홀히 한 탓에 영적으로 경계심과 어떤 긴장감이 떨어지면서 영적으로 죽어간 그런 사대교의 모습과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마치 CPR, 심폐소생술을 하듯 긴급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깨워서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깨어나라,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정말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심장 고동이 지금 막 박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여금 정말 뜨겁게 만들고 영혼이 깨어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세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잃어버린 영혼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기도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그 전도와 선교까지 여러분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그 다른 어떤 세속적인 쾌락과 만족, 그것을 생각하면 내 박동이 뛰십니까? 새로 살 옷과 차와 화려한 집과 그것만 생각하면 막 심장이 뛰십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내 심장이 뛰는지, 혹시 사대처럼 치열한 전쟁을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세상의 안락함에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깨어나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지금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된다라고 하죠. 무슨 얘기예요?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지금 들려주고 계신데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듣고 정말 아, 내가 정말 영적으로 지금 죽었구나, 내가 과거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그 영원 구원에 대한 심장 박동이 막 고동 쳤는데 어느덧 그 불편한 마음, 치열한 영적 전쟁을 내가 피하고자 안락한 환경 속에 살다가 내가 죽은지도 모른 채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아마 여러분들이 분명히 또 계시리라 생각해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대교회에도 희망이 있어요. 사실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 소수입니다. 아까 하기오스라고 나온 흰옷을 입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사대교회가 다 죽은 건 아니었습니다. 깨어있는 이들이 있었어요.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그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끼어있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희가 죽어가는 다른 사람들을 깨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속해 우리 성도들 한번 보세요. 아, 내가 지금 어느 속회원들이 지금 너무 영적으로 처져 있고 침체되어 있고 처음에는 어떻게든 일어서려고 하는데 나중에 아예 그냥 놔버렸어.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보이신다면 괜히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을 깨워서 살게 하라,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다, 너희에게 그 사명을 주노니 내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일으켜 세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이들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사대교회에도 깨어있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사대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잠깐 나누었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제 뭐 유치교회 잠깐 다뤘지만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간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핍박 속에서도 증언하는 그 심장박동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동성에 대한 이슈로 그것을 표현을 했지만 정말 이 현대사회에서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많은 어려움의 직면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도 그 핍박 속에서도 증언하기를 또한 선교하기를 그치지 않았기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열린 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증언하는 선교의 문, 전도의 문, 섬김의 문이에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간 자는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 나에게 주신 생명,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지상대 위임령에 순종하여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 선교의 문으로 나아가서 양은 주님을 인하여서 주님의 문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먹고 살고 다시 나아가는 것처럼 정말 주님의 양 따르고 한다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 선교의 문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서 선교적인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위치는 지리적으로 동방으로 나아가는 관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헬라 문화가 이 도시를 통해서 동방으로 나아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선교의 전초기지로 삼겠다라고 택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작은 능력, 작은 교회, 정말 적은 그리스도인지는 몰라도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하여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돌아보면 결국에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 우리 교회의 길도 이렇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4대의 길로 가서 결국에는 죽을 것이냐,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명성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비록 가진 것은 적어도 작아도 너에게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자가 없다, 너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것을 방해하거나 그것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 라고 하시는 그 선교적인 사명의 길로 가는 것이냐, 이 둘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그 선교적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8세기 독일의 모라비안 교도들 작은 공동체로 시작을 했습니다. 1722년에 90여 명의 신도들이 진젠도르프의 영지인 이 헤른후트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합니다. 그 다음에 1727년에 이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 각성을 하게 돼요. 소위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4명이 모여서 뭘 했냐면 기도회를 시작해요. 자, 몇 명이요? 24명.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24명이 무슨 기도를 시작했냐면 24시간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니 뭐 24명이 어떻게 24시간 기도를 할까? 근데 그 24시간 연속 기도를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대를 이어서 그 기도가 멈추지 않고 100년을 지속해요. 우리가 보통 100년 기도다 했을 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젠도르프로 시작한 그 독일의 경건주의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100년 이상 기도를 시작해 가면서 기도를 시작한 때로부터 200년 동안 모든 대륙의 선교사를 이들이 파송을 합니다. 모라비안 교회가 1732년에 서인도 제도를 시작으로 1760년 진젠도르프가 죽기까지 28년간 모라비안 교회가 226명의 선교사를 배출합니다. 자,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많이 보내드리지 못합니다. 근데 그 적은 숫자였던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226명의 선교사를 그 당시에 배출을 했고 그린란드의 13개 지역과 중북부 아메리카와 서인도 제도에서 66명의 신도들이 선교사 신분으로 6,125명의 세신자를 양육을 해요. 66명이 6,125명을 양육했다고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입니다. 조지아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폭풍을 만났어요. 너무 무서운 거야.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막 벌벌 떨고 있는데 웬 사람들이 그 폭풍 중에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냥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도대체 뭔가 봤더니 그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들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내 안에 실상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돼요. 자, 존 웨슬은 이 당시 비유를 하자면 마치 4대 교회와 같은 형편에 있었던 것이죠. 선교도 하고 뭐 홀리클럽 만들어서 열심히 했지만 실상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고 죽음의 공포에서 천국의 소망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죽은 자구나. 그걸 깨닫게 되죠. 반면에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숫자였지만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하지 않냐고 평강 속에 있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뭘까? 그 비결이 뭘까? 존 웨슬리가 돌아간 이후에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라비안 교도들이 존 웨슬리에게 영향을 미쳤지요. 존 웨슬리가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죠. 감리교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것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1차, 2차 대각성 운동에 영향을 미치고 또 거기에 영향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아펜젤라가 140년 전에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자, 이 모든 시작이 어디에 시작했다고요? 24명의 진젠데르프를 시작한 24명의 사람들이 기도함으로써 야, 24명이 뭘 할 수 있겠나?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뭐 건물도 없고 뭐 별로 없는데 뭘 하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의 조롱이 있었겠지만 그들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누가 능력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사람이 적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적은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적은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눈이 열려있지 않은 것입니다. 돈이 없으십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부어주시면 여러분 돈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적은 것, 우리가 적은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결국 우리가 적더라도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복음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서 빌라델피아 교회같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신실하게 주님을 붙잡았을 때에 정말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을 증거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이 요한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성전이 기둥이 되게 안 됩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가게 되면 또 로마에 가게 이제 이탈리아 가게 되면요. 그 옛날 고대 유적지 뭐만 남아 있어요? 기억나세요? 기둥만 남아있습니다. 지진이 나도 기둥은 남아있어요. 이 지역에 이 빌라델피아도 그렇고 4대 지역도 그렇고 이게 지금 다 사실은 지진하는 이 지진이 일어나는 지역이죠. 특히 이 빌라델피아 지역은 지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것은 무너지지 않게 영원히 너희가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기둥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순례자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그런 순례자가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된다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라는 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이 표현을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순례자, 필그림이 된다면 우리는 다가오는 세상에서 기둥, 필라가 될 것입니다. 이 언을 잘 이렇게 연결시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깨어나라라고 했죠. 4대의 안락한 무덤에서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다시 우리의 영적인 심장을 고동시키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앞에 우리 앞에 열린 구원의 문과 선교의 문과 전도의 문과 섬김의 문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바로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다시 오실 주님을 증언하는 그런 복된 삶을 끝까지 달려나가시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4대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는 주님, 우리가 혹시 사대교회처럼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명성은 있지만 이름은 있지만 실상 우리가 죽은 자는 아닌지를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로 인하여서 또한 죽기로 돌아온 이들이 있었는가? 여러분 지난 한 달, 지난 1년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슴이 고동치고 그들이 돌아올 것으로 인하여서 기대하며 그렇게 했던 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의 심장은 뛰고 있습니까? 전도와 증언에 대한 열정이 그런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여러분 겉으로 우리가 많은 종교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너가 이름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깨어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사업하며 가정을 돌보며 일상에서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